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한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브 무너신 재무장관 등 미국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 28일과 29일 중국 대표단과 무역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4월 초 미국 워싱턴에서 추가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중국의 합의 이행을 분명히 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미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매긴 10% 관세만 무역 합의에 따라 일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가 지난주 이슬람사원 총기 테러 사건에 사용된 반자동 소총 판매를 모두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뉴질랜드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총기법을 강화한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에서는 모든 반자동 소총은 물론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만들어주는 장치인 범프스탁과 유사장치 또 대용량 탄창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총기 규제법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던 총리는 총기 규제 법안 효력 발생 전에 총기를 구매하려는 시도도 임시 조치를 통해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이 보유한 총기를 정부가 사들이는 이른바 바이백 프로그램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농장주들에 한해 엄격한 규제 아래 일부 총기 소지를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18세부터 대량 살상에 사용될 수 있는 반자동 소총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격퇴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IS의 시리아 점령 현안을 표시한 지도를 펼쳐 보이며 조금 남은 IS 점령지가 오늘 밤까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군의 일원인 프랑스의 장이브 르드리앙 외무장관도 이날 시리아에서 IS 격퇴 최종 발표가 며칠 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지원으로 IS 마지막 거점인 시리아 동부 바구즈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 SDF는 바구즈 전투가 끝났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무스타파 발리 SDF 대변인은 오늘 현장 지휘관을 인용해 바구즈에서 작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바구즈가 완전히 탈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행 2.25에서 2.5%로 동결했습니다. 또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이틀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위원회를 연 뒤 어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중국과 유럽 등 세계 경제의 둔화 속에 미국의 경제 성장도 주춤하고 있다면서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애초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또 향후 금리 전망 보고에서 올해 금리 인상은 없고 내년 한 차례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 12월 회의에서는 2019년 두 차례 인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이번 주 해외 순방 일정 중 미국을 경유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이 또다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차이 총통의 미국 경유 일정과 관련해 미국 측에 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포함해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이런 종류의 경유 일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계속 결연히 반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또 미국이 타이완 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될 때까지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 요격 역량을 늘리기 위해 일본과 공동 개발한 신형 요격용 탄도 미사일을 내년에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중앙정보국 동아시아 담당 관리가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맑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3m, 서해에서는 0.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임해온 미북 간 중재자 역할과 관련해서는 비핵화 진전 속도를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BOA에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동향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한국 군정보당국의 평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은 한국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대면 보고를 인용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동향은 2017년 60여 건 수준에서 2018년 130여 건으로 늘었다고 전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제재 회피를 촉진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 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하며 우리는 모두가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은 전 세계 정부들과 계속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용 유류 반출이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미국의 제재 관련 기준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북한이 추구하는 안전과 발전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은 대량 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의 포기라는 것을 북한에 강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20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북한과 협상을 위해 한국 대표단이 평양에 갈 때 수송수단 등에 필요한 유류라고 밝혔고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 역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제재 위반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재 위반이라고 보도한 언론이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all or nothing, 즉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건설적인 협상에서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비핵화와 병행해 미북 관계를 완전히 바꾸고 한반도에 영구적이며 안정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영내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한 밝은 경제적 미래를 만들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은 그런 조치를 취할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5일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일부 제재를 해제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한국이 동맹인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남북관계의 진전은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지가 제법 됐죠?
예, 지난 8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미사일 시험에 나선다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열흘 넘게 북한과 관련한 공개적인 언급이 없었고 트위터도 지난 4일 미한 연합훈련 중단에 관한 짤막한 글을 올린 이후 잠잠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다소 이례적이지 않은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하노이 현지에서 연 기자회견과 이후 워싱턴으로 돌아온 직후 올린 몇 건의 트위터 글 그리고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한 짧은 입장 표명이 전부입니다. 특히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비핵화 협상 중단과 핵과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위협한 데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침묵이 무슨 의미인가요?
예, 북한 측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내 움직임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협상 재개에 대한 바람을 줄곧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이후 대북 전략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방침은 이미 방향이 결정된 것 아닌가요?
예, 물론 폼페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면서 빅딜 방식의 일괄 해결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기자회견에는 폼페오 장관이나 볼튼 보좌관의 최근 발언과는 다소 결이 다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전부를 제거할 용의가 있어 보였나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영변 시설의 일부 제거를 내세우며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참모들의 설명과는 차이가 납니다. 또 제재 해제에 앞서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를 원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참모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가요?
그보다는 폼페오 장관이나 볼튼 보좌관이 밝히고 있는 대북 협상 원칙이 최종적인 입장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노이 회담 이후 미북 양측이 기싸움을 벌이며 맞서고 있는 국면입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판을 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대화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궁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하노이를 합쳐 10시간 넘게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만남과 여러 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그리고 협상 전망 등에 대해 나름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까요?
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 내 주요 논란거리의 하나가 바로 톱다운식 협상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안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떻게 입장을 정할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과 책임 추궁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 등 두 개 분야에 총 600만 달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이 20일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와 기관들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마감 시한은 오는 5월 17일이며 지원 금액은 총 500만 달러입니다. 국무부는 먼저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의 유출, 그리고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에 약 35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있는 콘텐츠의 생산이나 기존 콘텐츠의 획득,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의 개발이나 기존 체제의 확대, 기존 북한의 국내법과 국제적 인권 의무에 따른 법률적 권리에 대한 인식의 제고, 표현과 이동,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근본적인 자유의 증진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에 15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정치범 목록 등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공개적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사업과 강제 북송 등 북한의 인권 유린과 침해에 대한 기록 작업,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공식 정보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보고서 발표와 국제무대나 관련 무대에서 보고서 제출이나 옹호 활동 등을 꼽았습니다. 국무부는 2개에서 5개의 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뽑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활동 기간은 18개월에서 42개월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업들은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국무부의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고정 지원금 그랜트 프로그램을 통해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에 50만 달러, 북한의 인권 유린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에 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마감 시한은 역시 5월 17일이며 각 부문의 3개에서 8개 사업들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하울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상당한 심리적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합의 도출을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하울 의원은 하노이 회담 결렬과 관련해 우리는 김정은에 대한 인물 평가를 한다며 심리학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하울 의원은 지난 15일 뉴욕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 주최 미 외교정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 합의보다 차라리 합의 없이 자리를 뜨는 편을 선택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노라고 말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며 미국이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을 때 김정은은 깊은 심리적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하울 의원은 북한이 당시 테이블에 내놓은 것은 과거 미국의 세계 행정부로부터 양보만 얻어내며 미국의 장난을 친 북한의 행적을 감안할 때 그리 흡족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운반할 수 있는 핵 역량을 갖고 있고 아마도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진전시켰을 것이라며 북한은 현재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곧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 무역 관세와 지적 재산권 침해, 남중국해 문제뿐 아니라 북한 문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북 합의 도출을 유도하는데 김정은의 가장 큰 영향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맥하울 의원은 그러나 김 씨 가족의 과거 행적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데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 실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전 세계 인권 문제에서 미국의 도덕적 권위는 매우 중요하며 이 문제에선 전 세계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만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합의를 하지 않은 건 옳은 결정이라고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밝혔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2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협상 중에도 핵 개발을 하는 게 확실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추가 정상회담을 자제하고 실무진 간 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밝은 경제적 미래와 같은 비현실적 약속은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내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핵협상을 주도했던 셔먼 전 차관을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2차 미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어떤 합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Well, if the deal that was on the table was that North Korea was going to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그 상응 조치로 모든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협상안에 합의하지 않은 것은 옳았고 잘한 결정입니다. 다만 사전에 충분한 실무 협상을 거치지 않고 북한과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기대했다는 건 유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외교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I did not object to the president meeting with Kim Jong-un because both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이 결정자라고 믿는 두 정상이 만났고 또 미국은 과거 다른 방식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으니까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그의 팀이 먼저 협상에 나설 준비를 하도록 하고 디테일한 계획도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또 동북아 지역 동맹국 등 국제사회와 협의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결여됐습니다.
디테일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도 치열하고 위험이 높은 협상에서 디테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디테일이란 무엇인가요?
Well, certainly I think it was right to say that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는 모든 제재를 해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미국은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지만 이제는 두 정상 간의 만남을 우선시하지 않고 실무진 선에서 미국의 매력을 느낄 만한 합의를 먼저 하겠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와도 매우 신중하고 긴밀히 협의해야 합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는 무엇이 될까요?
There are many ways to go about this and I think there are many first steps towards an full agreement which would take quite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영변 핵시설 폐기가 큰 비핵화 단계가 될 수 있지만 필요한 모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치만으로 제재 해제를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죠. 북한은 영변 외에 다른 핵시설을 폐기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또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검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과거 북한과 협상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 검증 문제 때문인데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과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 중에도 핵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Yes, and certainly 38 North as well as the CSIS.
네, 확실합니다. 38노스, CSIS 등이 위성 사진을 분석해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북한이 미국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Well, certainly North Korea gained some international legitimacy because meeting wit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quite an important feat.
북한에게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중대한 성과인 만큼 국제적 적법성을 갖게 됐죠. 미스터리였던 김정은의 베트남과 싱가포르, 중국 방문은 북한에 일종의 합법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또 정상들과 찍은 김정은의 사진들은 북한 내부에서 최대의 선전용으로 악용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무부를 처형하고 이복형을 살해한 김정은의 잔인성은 알고 있지만 동시에 유엔 가입국이기도 한 북한에게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국제사회에서의 적법성을 확장시킨 기회였을 수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강력한 제재를 가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해 북한이 극적인 변화를 보인 것이 제재 영향 때문으로 보십니까?
Well, I do think that the international sanctions, the two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국제사회 제재가 북한을 압박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한동안 보여줬던 중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에 큰 타격을 가했다고 봅니다. 김정은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만든 확실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제재는 계속 유지돼야 하고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으니까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줘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면 제재를 완화받는 길과 핵을 계속 갖고 있으면 정권에게 좋지 않은 길이 있다고 말이죠.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밝은 경제적 미래를 약속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려고 하는데요.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 would not think so because it is a promise of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약속들이 달성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김정은이 미심쩍어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북한의 해외 기업이 진출하는 과정에서 정권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유인책으로 다른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과거 이란과의 핵 합의를 이끄신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적용시킬 부분이 있을까요?
Well, these are very different countries with very different systems. And Iran never had.
북한과 이란은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입니다. 이란은 북한과 달리 핵무기도 없고 운반 수단인 장거리 탄도 미사일 역량도 없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은 이란보다 훨씬 더 많은 도전이 따릅니다. 일단 다른 여러 국가들과 교역해온 이란은 보다 강력하고 빠르게 경제 제재 타격을 받았지만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 거래가 대부분인 만큼 이란보다 제재 영향을 덜 받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대북 압박에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북한과의 핵 협상은 이란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북한과 협상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는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That Steve Biegun, who is the special envoy, is a very capable professional.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은 굉장히 능력 있는 전문가입니다. 비건 대표가 다른 여러 국가와 협의하고 있고 또 북한과 진전을 이루기 위해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속해 나가길 희망하고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비건 대표와 마주앉아 협상에 임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내며 북한과 협상했던 셔먼 전 대사로부터 미북 협상 전반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미 중앙정보국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의 확고한 안보 제공자로 남아 중국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동아시아 임무센터의 마이클 콜린스 부국장보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clearly trying to achieve a weakening of the US security influence and presence in East Asia.
콜린스 부국장보는 20일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에서 중국의 부상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이 동아시아의 미국의 동맹국들, 특히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지대에서 불안정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콜린스 부국장보는 또한 중국은 자국뿐 아니라 미국의 중요한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Especially one with which the United States certainly remains, you know, a solid provider of security on the peninsula.
특히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에 확고한 안보 제공자로 남아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전략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것에 폭넓게 방해가 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중국이 미국이나 다른 동맹국들만큼 깊이 한반도 비핵화를 중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국만큼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석전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가장 큰 패자는 한국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y far the biggest losers out of Hanoi were the South Koreans because they had so much invested in
한국이 북한과의 관여에 아주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차석자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잠재적 합의와 관련해 분명한 격차가 있다며 한국이 일종의 외교적인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에서 중국을 담당했던 크리스 존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자문관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미시적 관리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nd so now I think their strategy is to micromanage the North Koreans. You know, four summits with Kim Jong-un in months.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몇 달 사이에 네 번이나 열렸다는 겁니다. 존슨 자문관은 중국이 북한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었다는 상당한 편안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이 내년에 신형 미사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중거리 미사일을 목표로 했던 요격 역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은 2021년에 해당 미사일을 도입해 자국 이지스함에 탑재한다는 계획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일본과 공동 개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요격 미사일을 내년에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20일 미 국방부가 신형 요격 미사일 SM-3 블록 2A로 ICBM을 요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시험을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은 21일 관련 보도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VOA에 요청해 미 국방부가 올해 발표한 미사일 방어 검토 2019에 언급된 내용을 참조하라고 답변했습니다. 1월 공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의회가 국방부에 ICBM급 목표물에 대한 SM-3 블록 2의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며 2020년에 해당 미사일의 역량을 시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험 시기에 대해서는 2020년 말까지라고만 명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그동안 하와이 근해에서 이 요격 미사일에 대한 시험을 5차례 실시했지만 모두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을 상정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사일 방어청의 마크 라이트 공보 담당 부국장은 요격 시험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차원이냐는 VOA의 질문에 모든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HK는 미국이 SM-3 블록 2A의 ICBM 요격 가능성을 검증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IC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M-3 블록 2A는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일환으로 미국과 일본이 2006년부터 함께 개발했습니다. 미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에 이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1년에 이 요격 미사일을 도입해 육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시어와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사이버 역량과 위협을 지적하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제재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적시한 사이버 외교 법안이 지난 7일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확립하는 내용의 골자로 국무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제 사이버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북한이 포함돼 주목됩니다. 법안은 지난 2017년 5월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덴코츠 국가정보국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6부류의 사이버 위협 주체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그리고 테러리스트와 사이버 범죄자들이 지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과거 미국 상업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적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사이버 안보 관련 대북 제재에 대한 의회의 입장도 별도의 항목을 통해 담겼습니다. 법안은 의회의 인식 조항에서 대통령은 미국 법에 따라 북한 정부를 대신해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 개인이나 정부 또는 단체, 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안보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에 고의로 관여하는 모든 단체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정부를 대신해 사이버 범죄를 벌이는 모든 개인과 개인을 제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최근 의회와 행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국으로는 주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이 거론됐지만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등 주요 해킹 사건 때마다 북한이 배후로 지목되면서 북한도 이들 나라와 나란히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 장관은 지난 18일 미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열린 국가안보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이 직면한 사이버 위협을 언급하면서 북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닐슨 장관은 지난 2년간 우리는 북한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150개 나라에 뿌려지면서 의료체계가 인질로 잡히고 공장들의 가동이 중단되는 걸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지난달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이뤄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루에도 수천 건의 사이버 공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신들의 소행을 인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격은 중국으로부터만 오는 건 아니라며 이란과 북한 등 많은 나라로부터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폴 나카손의 사이버 사령관은 지난달 중순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거의 비등한 수준의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이란과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초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이라는 올해 미국의 가장 큰 사이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2017년 말 백악관은 워너크라이 사태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 확인했으며 이듬해 소니 영화사 해킹과 워너크라이 공격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북한인 박진혁을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미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제재를 단행한 첫 사례입니다. 최근 북한 정권과 연관된 해커들이 미국과 유럽 회사들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는 사이버 보안업체 메카피의 연구 결과도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3일 뉴욕타임스는 메카피 연구들을 인용해 북한 정권과 연관된 해커 그룹이 지난 18개월간 미국과 유럽의 은행, 석유가스 회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 캠페인을 벌였다며 이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뤄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과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에게 이번 공격에 연루된 자를 파악해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지난해 초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과 함께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가상화폐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촉구하는 서한을 무누신 장관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 더불어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국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9월 코츠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미 선거에 개입하는 신호는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으로부터도 왔고 이란과 심지어 북한도 이런 역량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상원에서 발의된 미 선거 개입 예방과 제재 적용에 관한 법안에서도 북한은 미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위협 국가로 지목됐지만 북한이 미 선거에 개입한 구체적 정황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과거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선거 개입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게 일부 의원들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상하원에서 동시 추진됐던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이 올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 등 사이버 공격자를 식별해 심각한 사이버 위협국으로 지정한 뒤 이들의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제3국의 개인과 기관 또는 해외 정부에 추가 제재를 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이 해안에서 해적과 마약상을 주로 단속하는 해안경비대함을 일본에 파견했습니다. 동중국 해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감시하는 임무에 투입됩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해안경비대 함정을 일본에 파견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버설프 경비함이 지난 3일 일본 사세보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나가사키현의 사세보에는 서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 7함대 상륙전단과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습니다.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보솔프 경비함은 동중국해에서 일어나는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데 투입됩니다. 특히 유엔 대북결의안이 금지하고 있는 원유와 석탄을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거래하는 행위가 집중 감시 대상입니다. 해안경비대는 보솔프 경비함의 이런 활동이 북한의 제재 회피에 맞서는 국제적 노력에 미국이 계속 이바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버솔프 경비함은 승조원 170명을 태우고 1월 20일 모항인 미캘리포니아 엘러미다에서 출발해 서태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것은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인 이달 3일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건 대북제재라고 강조하며 선박 간 환적을 못하게 더욱 옥죄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서태평양에 파견한 해안경비대 경비함을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본으로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는 국토안전부 소속이지만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와 함께 다섯째 군사조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시엔 미 해군의 지휘를 받습니다. 특히 해안에서 미립국자 수색과 체포, 범죄자 추적, 마약, 밀수 단속 등 해상 수색 활동에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외무성은 19일 자국 해역에 도착한 영국 해군 함정이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도 대북 제재 위반 함정을 단속하기 위해 동중국해에 함정과 항공기를 이미 파견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12일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정제유와 석탄에 대한 불법 선박 간 환적을 크게 늘리면서 계속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단속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현재의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미국의 북한 비핵화 노력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워싱턴에서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를 달성하려면 미국과 한국, 일본 이 세 나라가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원론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박승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워싱턴대 국제대학원이 20일 위기의 한일 관계, 동아시아 화해와 안보의 전망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최근 한국과 일본 관계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로 미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지금 세 나라는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데 한국과 일본이 반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패널로 참석한 마이크 모치즈키 조지 워싱턴대 교수는 북한 비핵화의 필수 조건은 3국의 협조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best possibility to move North Korea in a direction that we want is for there to be very close cooperation between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o I think that that's fundamental.
미국과 동맹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움직이려면 일본, 한국, 미국 사이에 매우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근본 요건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에도 역사 인식과 교육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지만 북핵이라는 공동의 위협 앞에 협력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In the past, it has been North Korea's propagation and the policy coordination that brought the two countries together in the midst of all this. But that link actually has gotten much weaker.
이지영 아메리칸 대학 교수는 과거에도 한일 관계는 좋았다 나빴다 했지만 북한의 위협에 맞서 두 나라가 정책 조율을 위해 협조해 왔었는데 지금은 그 연결고리가 약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정권 지지율 등 한국 내 정치와 직결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한일 갈등을 해결해야 할 유인책이 별로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for the Moon Jae-in government in South Korea, there is very little political incentive for the current administration to work towards improving relations with Japan for domestic political reasons.
한국 내부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게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할 정치적 유인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츠미 유키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그러나 한국이 진정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면 일본과의 관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in all practicality, if we are serious about denuclearizing North Korea, Japan would have to come into play. Financial assistance-wise, technical assistance-wise, Japan's role will be important over the long term.
북한 비핵화 과정에 일본의 참여는 실용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장기적인 대북 경제 지원과 기술 지원 등에서 일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안보의 중심축인 미국이 한일 양국의 중재를 맡아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 일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활발히 논의해야겠지만 이 문제로 안보와 평화를 위한 협력이 중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많은 한국 국민이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북 사회 통합에 대비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개선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1일 발표한 2018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최근 한국인들의 인식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국제사회와 대북인권단체들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한국에선 북한의 인권 상황이 호전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지난해 갑자기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말 전문기관을 통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이 38.3%에 달해 전년 조사 때 기록한 5.3%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65.1%가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전년의 16.7%보다 거의 4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너무 암울해 외부의 압박과 책임 추궁 없인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국제사회의 시각과는 크게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이 단체의 윤여상 소장은 VOA에 이런 결과는 지난해 있었던 남북, 미북 정상회담 등에 대한 착시현상으로 풀이했습니다.
아마 김정은의 어떤 정상 국가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노출되고 또 그런 부분에 한국 정부도 화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북한이 정상 국가로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정상 국가라면 당연히 인권 문제도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것이 지금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8일 3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긍정적인 한반도 정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14일 북한 정권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유린의 개선이 없다며 북한인권결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했고 미국 국무부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세계 최악 가운데 하나인 북한의 인권 상황에 어떤 진전도 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소장은 한국 국민이 북한 인권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또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요. 실제 북한 인권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인권이 마치 개선이 되고 있는 것처럼 또 쉽게 개선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착시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울러 많은 한국인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보다 남북관계와 북한 정권의 유화적인 모습의 여부, 언론 보도 내용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도 이유로 지적됐습니다. 한국 내 인권단체들과 탈북민단체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은 설자리가 크게 좁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정훈 전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입니다.
인권 개선, 북한 인권과 관련된 이 정부 지원, 또 정부 활동, 또 정부와 이런 그 시민단체, NGO들과의 그러니까 북한 인권 관련된 그 교류 협력도 뭐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그 상당히 이게 하여튼 뭐 거진 없는 거죠.
게다가 북한인권법 제정 3주년을 맞았지만 재단 설립 등 핵심 사업들은 전혀 진전이 없고 탈북민 단체들은 지원이 거의 끊겨 활동이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대 출신인 안명철 NK워치 대표입니다.
이제 남북관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는 후원금으로 많이 네네. 운영을 해왔는데요. 네. 후원금이 그 개인적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후원금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언론도 인권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여론도 잠잠하다 보니 후원과 관심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주 발표한 2018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이런 동맹국의 상황을 자세히 나열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와 접촉에 나서면서 탈북민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북한 정권 비난을 줄이라는 압박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보고했고 20년간 지속된 탈북자 동지회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북한에 외부 정보 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의 노력을 막았다는 겁니다. 또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의무화한 정부의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느려지고 있고 북한인권협력대사도 1년 넘게 공석이란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정훈 전 대사는 미국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렇게 정부의 방침에 따라 모든 게 사실상 정지되는 상황은 올바른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무성에서 진행을 하는 또 미국은 의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온갖 그 대북 뭐 제재 또 인권 문제 원비어 뭐 레졸루션도 있고 여러 그 정부와 의회를 통해서 대북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루고 지적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열려 있잖아요. 인권 대사가 없더라도 이 일이 그냥 올스톱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는 그러나 인권에 관해 북한 주민들의 권리보다 삶의 질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2019 업무 계획에서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실질적인 인권 증진과 정부, 민간, 국제사회 간 북한인권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VOA에 특히 미 국무부가 지적한 대북 비난 보류 요청과 탈북단체 활동 압박 부분에 대해 한국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탈북민과 탈북단체의 활동,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탈북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예산 지원 절차 등을 고려해 조정한 경우가 있다며 탈북단체를 비롯한 탈북민 지원 민간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비로 8억 7,400만 원, 미화로 77만 달러,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비로 123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그러나 VOA에 단체당 1, 2천만 원의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고 북한 정권을 비난하거나 문제를 공론화하는 사업 등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는 등 규제가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임순희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 계속 대화하면서도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앞으로 남북 통합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남북 사회 통합에 있어서 상당히 큰 중요성,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통합을 한 이후에가 이제 남북한의 주민들 간의 사회 통합이 되는 건데 주민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건데 북한 인권 문제가 그 이전에 해소되지 않으면은 잘 개선되지 않으면은 사회 통합의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 북한 인권 개선해서 남북 사회 통합을 정말 수월하게 잘 진행하고 이룩하려면은 북한 인권법을 제대로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전 대사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계속 인권을 무시하면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원을 하면서도 그런 사업을 벌이면서 사실 얼마든지 인권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고 하겠지만 너희들도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라 하고 지적을 하는 게 마땅한데 그런 부분이 너무 거진 전무한 것 같아서 그래서 국제사회도 이번에 이제 그 보고서 같은 거 나온 것도 사실 이제 객관적인 어떤 그런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일방적이다 해서 이제 그런 보고서까지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각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라종일 전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정부가 민족 개념에 앞서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북한하고 나는 늘 김정은 정권하고는 김씨 정권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경우는 북한하고 지금 집권하고 있는 3대째 집권하고 있는 정권을 동일시해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라 전 보좌관은 근대 국가에서 민족은 혈통이나 문화, 언어보다 헌법 질서로 정의하고 있다며 북한처럼 우리 민족 개념이 아니라 한국의 기반인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헌법의 가치로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 사이에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심층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BOA에 인권과 관련한 대북 압박은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북한이 정상 국가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게 인권을 개선하고 증진하는 실효적 방법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543년 3월 21일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발표합니다. 지동설이 발표되자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교황청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는 천동설을 공인 교리로 주장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코페르니쿠스는 10년 전 이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이 책을 발표하면 자신이 종교적 이단자로 몰릴 것이 우려돼 출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코페르니쿠스는 죽기 얼마 전인 1543년 3월 21일 그의 제자에게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를 발표하게 합니다. 이로써 태양을 중심으로 안쪽에서부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의 행성들이 각각 원을 그리며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지동설은 이후 근대 과학의 새 지평을 열게 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발표하고 두 달 후인 1543년 5월 24일 세상을 떠납니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요하네스버그 근교의 샤프빌에서 평화 시위를 벌이는 흑인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합니다.
In South Africa, police fire on a crowd of blacks in what becomes known as the Sharpeville Massacre.
이른바 샤프빌 학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날 5천여 명의 흑인들은 남아공 정부가 새로 제정한 통행법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새로 제정된 통행법에 따라 흑인들은 그들의 이름과 세금 번호, 고용주 정보 등이 포함된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흑인들은 이 통행법이 흑인들을 감시하기 위한 인종차별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날 시위가 시작된 지 얼마 뒤 300여 명의 남아공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날 하루 동안 70여 명의 흑인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리고 6년 뒤 1966년 유엔 총회는 3월 21일을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선포합니다.
매일 아침 들으실 수 있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VOA 방송의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